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도전의 일부가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한다면 우리는 오늘 구절에 의해 도전을 받을 것이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에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세상의 교회에 대해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효하지만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교회 가족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놀랍습니다. 그래도 이 구절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학생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기 기도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헤어릅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나에게 반성하고 생각하고 어려운 질문을 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지?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깊이 파고들면 이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까? 성경적일까? 아니면 우리가 멀어지고 있을까? 나는 왜 내 인생을 목회에 바쳤을까? 세상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중년의 위기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에게 정상입니다. 저는 모든 것에 깊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정당하다면 그것은 가장 어려운 질문에 맞설 수 있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질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의 좋은 예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여정은 힘든 질문의 여정이었습니다. 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병, 부모가 해야 할 일들, 정치, 신학을 다 이해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제 사무실에 가보면 learn, 배움이라는 단어가 적힌 캔버스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호기심을 상기시키고 또 이것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기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멀어진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90%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교회는 좋은 것보다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에 바울이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수천 년 전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 모임이 더 좋은 것보다 해를 끼치었습니다. 바울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도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한 장소에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교회 모임에 대한 그의 대답은 그냥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의견이지만 그것은 여기에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가 말썽을 부리면 당신들의 모임은 끔찍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냥 다 긁어내세요 라고 소리를 듣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두들겨 패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알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정은 자신이 깊이 사랑하고 갈망하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돌에 맞자 죽을 뻔하고 죽은 채 방치되고 난파되고 바다에서 길을 잃고 그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고발당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여기 틀림없이 이 교회가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냥 손을 떼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살기 위해 도전합니다. 전 사실 목회자로서 제게 가장 깊은 상처 중 일부는 교회에서 옵니다. 바울은 한때 어떤 사람들이 거짓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일로서 사람들이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손을 잡고 죽음의 자리에서 있어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글래머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희망을 찾고 각 사람을 치유하는 데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브랜 목사님은 플라스 람바노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보시지 못하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탈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도시에서 떠나고 세상 혼동이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똑같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혼란에 빠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옛 속담에 어디를 가든지 있잖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충실히 피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이해해야 할 다음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 우리 커뮤니티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것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부사항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교회의 분열을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이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의 차이는 분열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분열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은 분명히 분열이 없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어가 하는 것은 천재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입니다. 여기서 그가 구성하고 있는 주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네 가지 문화적 구성을 사용하고 모이는 것이 그렇게 보여야 하고 그들이 잘못 이해하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르넬리아로 사회경제적 역동성이 전화된 추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이 축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 구성에는 협회가 있었습니다. 이 협회는 직공길드나 석공 등 모험이 필요한 곳에 소속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 이 협회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서로를 위한 공통의 나눔을 잘 나눌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민이나 하층민들이 명예와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화적 구성에는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철학적 사상과 가르침에 대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TED 강연과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격려하고 그들은 잘못된 것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화적 구성에는 콤비비움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술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파티는 신들에게 음료수를 붓는 것에 관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교도 사원에서 파티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이 모임들을 알고 참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사르넬리아 같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동등하게 되고 또 문화적 구성의 두 번째인 협회처럼 세례를 받음으로써 같은 테이블에 예수님을 통해서 앉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심포지엄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과 담기를 배우고 격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 번째의 문화적 구성에서 콤바비온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떡과 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모이듯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의 가치를 고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각 구성의 이상을 살펴보고 좋은 것을 보도록 그들을 초대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음에서 세상에서 더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린도의 관습을 비판하기 위해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중 네 가지 구조에 충분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복음의 비전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대적 예를 보십시오. 우리는 디즈니 스토리를 잘 압니다. 많은 디즈니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처럼 바울은 우리의 모임이 모임 자체보다 더 큰 많은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임 자체보다 더 큰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없는 이 공동체에 대한 예언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사용하여 그들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성과 형성을 분리하거나 두 갈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과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물리적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고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행동의 결과를 대면할 때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다음을 향하라고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